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다시 한번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가을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많이 생각하십니까? 가을. 제가 가을이라는 단어를 치고 노래들을 찾다 보니까 대부분 가을의 노래는 코스모스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코스모스 한들한들 피어있는 길. 김상희 씨의 노래잖아요. 그죠? 코스모스 비어있는 또 이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하여간 코스모스가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이 코스모스를 보면 그 엄청나게 기뻐하더라고요. 많은 댓글들을 보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그죠? 코스모스에 뭘 보고 그렇게 기쁘세요? 코스모스에 뭘 보고? 아마 코스모스 가을에 보니까 가을에 파란 하늘 아니면 또 누군가는 고추 잠자리 뭐 이런 걸 많이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사람들은 마음이 너무 즐거워가지고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그것을 노래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스모스를 보면 정말 무엇 때문에 기뻐할까 하는 생각을 가만히 해보면서 그러나 코스모스를 보면서 감사해 본 적은 있을까? 코스모스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와 감사합니다. 이게 구청 공무원들이 여기까지 코스모스를 심었네. 그러면서 공무원들에게 감사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코스모스를 보면서 기뻐는 하지만 감사하는 데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코스모스를 보면 코스모스 자체보다도 아마도 코스모스를 이런 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리라고 봅니다. 기쁨이 밀려오면서도 동시에 그 기쁨을 가능하게 하신 분, 그러니까 기쁨이 표현되어야 할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코스모스를 보면 기뻐할 수는 있지만 대상이 없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모두가 다 파란 하늘을 보고 고추 잠자리를 보고 익은 과일과 열매들을 보면 와 너무 기쁘고 풍성하고 좋습니다 라는 마음의 즐거움은 누구나 다 누릴 수가 있지만 이 즐거움이 감사로 이어지는 것은 드문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무엇이 우리를 감사하게 할까요? 파란 하늘이 코스모스가 그 한들한들 하늘 그리면서도 넘어지지 않고 서 있는 것 그 자체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지만 감사해야 할 대상이 분명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그 아름다운 꽃을 봐도 기뻐할 수는 있지만 감사할 수는 없어요. 감사할 수는 없어요. 왠가 감사는 대상에 명료할 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젯밤에 아이들과 함께 앉아서 올 한 해를 감사하는 그런 제목을 열 가지만 적어봐라 그랬더니만요. 참 재미있어요. 저는 세 자녀니까 세 자녀가 쭉 적어놓은 걸 읽다 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나이가 어릴수록 사람에 대한 감사가 많고요. 나이가 좀 청소년, 청년이 된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감사가 많아요. 그럼 나이가 제일 많은 저는 어떤 감사가 많을까요? 여러분 한번 나이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무엇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주로 감사할까? 아니면 내가 한 어떤 일에 대해서 감사할까? 여러분 어느 쪽이실까요? 저는 가만히 제가 적어놓은 감사의 제목들을 보다가 아이들하고 다른 점은 그게 사람도 있고 한 일도 있지만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노릇을 하고 있고 목사의 일을 하고 있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에 참 감사한다 이런 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참 나이가 들수록 아 내가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또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지를 그게 제게 참 감사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을을 보면서 느끼는 이 기쁨이 여러분은 그 물건 자기가 하는 일 아니면 자기에게로 향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감사의 제사가 되십니까? 우리 참 있기가 쉽다 그랬어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내 안에 있는 기쁨 그 자체에 머물기보다는 그 기쁨이 가능하게 하신 대상이 되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아름다운 코스모스를 보면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지 아름다운 코스모스가 그 자체가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 감사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왠가 하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창조에 피조된 것들을 누리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때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나타나는데 나로부터, 나의 관심으로부터, 나 자신에게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감사예요. 감사하게 되면 내 자신에게 막 몰려있던 것들이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그래서 이 시편에는 감사로 예배하는 자라는 말은 그 감사 자체가 어떤 대상을 향하는가 하는 데서 예배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 될 때 부르는 노래를 찬양이라고 해요. 찬양은 이 대상이 명료할 때 감사의 대상을 명료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래서 찬양과 감사는 항상 같이 가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찬양과 감사가 없다면 인간은 가장 이기적인 인간이 되게 되어 있어요. 자기에게로 향하고 자기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찬양을 모르고 감사를 모르는 자들의 특징, 매사에 불평하고 짜증을 낸다 그랬습니다. 매사에 불평하고 짜증을 낸다. 늘 자기를 향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일어나지 않으면 자기에게 없으면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아 불평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사람은 이렇게 그는 비유했어요. 숱한 결함을 가진 작품을 보면서도 칭찬거리를 찾는다 그랬어요. 감사와 찬양이 없는 사람들은 위대한 대작을 보면서도 작은 흠이 없는가 그걸 찾는다면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사람들은 허물이 보잘것없는 어떤 것이 너무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칭찬할 것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그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마 우리 모두가 동의할 것 같습니다. 소박한 밥상이라도 높이 평가할 줄 알지만 속물들은 무엇을 내놓든지 흠부터 찾는다. 여러분 감사와 찬양이 없을 때에 어떤 사람은 정말 진수성찬을 내어놔도 불만투성인데 어떤 사람은 소박한 밥상을 대하고서도 너무 맛있다고 그것을 누리며 기뻐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떻습니까? 기쁨이라도 있습니까? 아니면 기쁨을 넘어서서 감사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 두 가지가 함께 정말 감사, 기쁨에서 감사로 나아가고 그 감사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드려지고 있는지요. 참 저는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제가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을 찬양했는가 이것을 가만히 돌아보면서 이번 한 주간을 보낸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너무 제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허물이 많은 저를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가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어떤 분이 책을 한 권 제게 보내주셨어요. 그 책은 김기석 목사님이 쓰신 아직도 희망이 있냐고 묻는 자들에게라는 아주 책인데 그 책을 읽고 느낀 감동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30명의 글 쓰는 사람들이 다시 그 읽은 책의 감동을 적어서 책을 내겠다고 사실 한 두 달 전에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대답을 하고 글을 써서 보냈는데 책이 나오고 난 뒤에 내 이름이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거기에는 정말 엄청난 문장력을 가진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와, 그걸 보는 순간 한편으로 깊은 자책감, 내가 왜 이런 무모한 짓을 했을까?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막 물밀듯이 밀려와가지고 어제 책을 보자마자요, 제 글 꼭지 하나 읽고 옆에 글 읽고 있는데 이렇게 무식해 그러면서 계속 막 자학하는 저를 봤어요. 자학하는. 그런데 밤에 잠들 때는 그래서 뭘, 와, 내가 여기 끼어 있다니, 이게 여러분 너무 놀라운 거예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편견 있잖아요. 밖에 가서 집회를 하면 아, 저 교회는 참 큰 교회일 거야 이런 편견이 있잖아요. 저한테 물어요. 다들 성도가 몇 명이냐고. 그래서 애들까지 합쳐서 한 300명 출석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저를 봐요. 여기 왔냐는 듯이. 아, 그러면 진짜 있어요.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늘 저는 가면 옆에 여러분 좋아하는 유기성 목사님이 앉아계시기도 하고요. 이찬수 목사님이 계시기도 하고. 비교할 수 없는 믿거나 말거나 뭐 하여간 놀라워요. 이번에 같이 집회를 끝냈는데 이러는 거예요. 장로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가 지난번에는 이찬수 목사님 오셨고 그전에는 이동훈 목사님 오셨는데 너무 성경적으로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지 마음에 가장 깊이 남아있는 것은 목사님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 제가 여러분 그 뭐라고 대답해야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해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 입에서는 나올 수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내 능력 밖의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그럴 때마다 그냥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교만해질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비하하면서 난 못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감사할 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넘어서서 그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딱 자리 잡히게 되면 감사할 것이 참 많아요. 그 감사는 우리로 노래하게 해요. 노래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이 가을에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일부 예배, 일부 설교를 하고 나니까 밥하시는 권사님이 오시더니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주중에 확인까지 했습니다. 권사님, 돌아오는 주 이런 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식사를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권사님이 오시더니만 목사님 다음 주인 줄 알고 잊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아이 그럴 수 있죠 뭐. 제가 얼굴 하나 안 변하고 그럴 수 있죠 뭐. 다음 주에 더 맛있는 거 주세요. 그리고 끝냈어요. 여러분들은 얼굴 달라지면 안 돼요. 오늘 식당에 가서 그럴 수 있죠. 권사님이 뭐라 뭐라 그러면 아, 그 일 좀 잘해요. 또 그런 사람 꼭 있어요. 그러지 좀 마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고 다음 주에 안 나와도 그 다음 주에 나와도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어요. 그죠? 아니에요? 전부 다 밥 먹으러 왔어요? 소박한 밥상이라도 높이 평가할 줄 알며. 여러분 진짜 그렇더라고요.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면 무엇을 대하든지 그게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먹을 것이 있고 누릴 것이 있을 때는 감사가 나오지만 만약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없다면 어떡하시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요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읽었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십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이 말을 하고 있는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는 그가 노래는 하고 있지만 기쁨의 노래가 아니에요. 슬픔의 노래고 탄식의 노래고 노래를 하지만 그 속에는 깊은 아픔이 있는 노래를 하고 있어요. 우리 애가 5장 11절부터 14절인데 자막에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보이는 대로 읽겠습니다. 시작.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치다가 엎드려지으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이게 이스라엘의 참상이었어요. 뭔가 하면 너무나 처참한데 유부녀와 젊은 처녀들이 성폭행을 당하고 유린, 성적으로 유린당하고 어린 아이들은 중노동에 시달려서 픽픽 쓰러지고 청년들에게는 희망의 노래가 다 끊어져 버렸어요. 지혜로운 어른들이 사라져서 재판은 불가능하고 지도자들은 어느 누구도 존경을 받지 못해요. 이게 이스라엘이 특히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의 모습인데 여러분 제가 지금 성적으로 유린을 당하고 어린아이들이 청년들이 중노동에 시달려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지도자들은 존경받지 못하고 재판은 불공정하고 불공평하고 하는 이 모습이 예레미야 시대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 시대도 동일하게 이런 엄청난 재앙이 불공평함이 불의가 우리 안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감사의 제목을 이렇게 적으면서 이렇게 적었어요. 2000년대 이후로 아마 가장 불의하고 부정직하고 거짓말을 많이 하는 정부라는 것을 드러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제목을 적었어요. 참 우리 시대를 보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그 폐허뜸이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성적으로 유린당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발견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도자들이 전혀 존경받지 못하는데 그 속에서 불법이 행해지고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그 속에 나타나고 있다고 여러분 볼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정말 심한 격한 노동을 하면서 아이들이 쓰러지는데 어떻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다고 여러분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놀랍게도 예레미야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속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흘러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있었고 보았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자비가 늘 새롭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진멸,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이 헬 조선입니다. 그럴 때 그 지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흘러가고 있음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겠지요. 예레미야 5장 19절부터 22절에 예레미야는 이 모든 탄식의 노래를 끝내면서 그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일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나이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는 마지막에 이 예레미야서 이렇게 그는 기도합니다.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잊으시고 우리를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그 다음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만약 하나님이 버리셨고 하나님이 잊으셨다면 당연히 기도는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돌아와 주십시오. 우리를 만나러 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예레미야는 우리로 당신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예레미야가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소망, 그 진실함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어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한다면 여전히 긍휼과 자비를 베푸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제게 오늘날 교회가 소망이 있습니까? 묻는다면 저는 아멘입니다. 그것은 다드림교회가 있기 때문이 아멘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여전히 복음이, 하나님께서 교회에다가 복음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가 있는 한 이 세상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복음에 반응하여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너무너무 새롭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정말 내가 나의 회개하는 삶이 왜 내 삶을 바꾸지 못할까? 이것이 저의 고민이에요. 회개해도 삶이 변하지 않는 것. 늘 외로움에 시달리면서 삶을 고백해도 삶이 변하지가 않아요. 나는 입으로 돌이킨다고 돌이키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왜 변하지 않을까? 이 말씀을 보다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아, 내 회개의 고백이 틀렸구나. 저는 제가 이런 것 때문에 고백을 참 많이 합니다. 제가 만약 거짓말을 하고 제가 만약 진실하지 못하고 외도를 하고 그러면 제 삶이 다 무너지고 깨지고 망가질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실까 하는 것 때문에 내가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나타날 삶의 결과가 너무나 처참하기 때문에 내가 그 결과를 두려워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삶에 나타날 결과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이 회개는 절대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 삶은 늘 하나님을 조롱할 것입니다. 이런 회개를 아주 이기적인 회개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통은 안 받고 싶지만 그렇던 행동을 포기할 마음은 없는 것이에요. 자기에게 임할 고통에 대해서는 이게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내 행동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죄의 결과를 두려워하는 마음은 외적인 압력으로 행동은 변화시킬 수가 있지만 내면의 충동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목이 두려워서 아주 못된 짓 못하고 거짓말 못할 수는 있어요. 제 행동을 그렇게는 자제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충동 자체는 소멸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내 내면은 여전히 그 충동으로, 탐욕으로, 음란함으로, 때로는 거짓말로.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면 정말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제 회기가 바뀌면 한 달에 5일 외부 국내 설교 나가고 1년에 2017년에 한 번 외부 설교 나가는 거 다 결정이 났기 때문에 1년에 나갈 게 없어요. 그런데 요청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걸 한번 몰래 그냥 나갈까? 이런 생각이요. 사람은 그냥 쉽게 들어와요. 나 그런 욕을 딱 받는 순간 내가 이렇게 했어요. 행정간사님한테 간사님 이 기준을 교회에서 정했기 때문에 이 기준을 가지고 간사님이 내 나가는 일정을 다 정해줘요. 내가 그거 받으면 다 난 나가고 싶어. 이렇게 말을 받고 저렇게 말을 받고 그럴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제가 1년 내내 지금 명동 CBMC라고 하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수요일 아침마다. 그건 다 사장님들이에요. 이제 다음 11월에 가서 이제 앞으로 못 옵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새벽에 뭐 아무 내가 몰래 가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겉으로 봐서는 행동을 절제하는 건 맞지만 속에 있는 깊은 이 내면이 여러분 어떻게 변합니까? 내면의 충동을 죽일 수 있는 것은 그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를 두려워해서가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만날 때에 우리의 충동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만날 때에 나 자신을 정죄하고 내 자신을 책망하고 거짓말하고 정말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야 라고 돌이키는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와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나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아침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다고 새롭다고 말하는 이 예레미야는 가장 눈물이 많은 사람인데 저와 여러분은 아침마다 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만나지 못하는 우리 안에 우리의 이기심도 아침마다 새롭고요. 거짓말할 수 있는 준비된 마음도 늘 새롭고요. 남에게 아주 표독스럽게 말하는 그런 마음도 새롭고요. 우리 모두는 다 죄가 아침마다 어제 죄와 싸워 이겼다고 내일 새로워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이것을 만나기 전에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주일날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꽃으로 보여지는 아름다움, 직장에 다니는 것, 또 가정에 화목한 것 다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패역하기 이를 데 없는 이 지도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나라의 모습을 보고 또 거짓말이 너무 많은 교회를 보면서 그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흘러가고 있음을 보면서 다시 예레미야처럼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몇 주 전에 요나서를 묵상했어요. 이방인들도 바다에 빠져서 죽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바다의 고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요나를 삼키고 방넝쿨도 또 그리고 니느웨 성에 사는 임금도 왕도 그 재앙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짐승도 금식하는데 요나서에서 단 한 사람, 반응 없는 단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요나예요. 이방의 왕도 반응하고 짐승도 반응하고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도 반응하고 하늘의 해도 반응하고 이방의 선원들도 다 반응하는데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반응 없는 사람 요나였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저는 이 추수감사주의를 가만히 준비하면서 내 속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에 살아가고 있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긍휼이 여전히 영원히 그 변하지 않는 성품으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이 노래를 할 수 있다.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다. 라는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서 기뻐하는 자들로 머물 것이 아니라 주시는 자가 누구인지 기뻐하면서 그분의 성품으로 인하여 우리 눈에 우리 삶이 겪고 있는 많은 불의함 속에서도 그분의 신실한 성품을 인하여서 찬양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십시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이 찬양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시니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의 공의는 영원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
주의 보호는 끝이 없고
주의 보호는 끝이 없고 주의 말씀을 풍성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함께 기도하십시다. 조용히 눈을 감고 한 1분 동안만 묵상할 터인데요. 정말 너무나 처참하게 망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의 이 나라의 모습을 여러분 보고 있을 것입니다. 저렇게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의 저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서 원자력이 있는 곳곳에서 너무나 두려워 떠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고요. 관광버스에 친구들이 여행 갔다 오다가 불이 타는 그런 참혹한 모습을 보고 있고요. 세월호 사건은 여전히 미궁에 빠져버리고 완악하기 짝이 없는 이 정권을 잡은 자들은 그 원인을 밝힐 아무런 마음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정권에 비호하고 권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비리가 연일 계속 터져도 어느 것도 하나 해결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 속에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조용히 함께 이 찬양의 반주를 들으면서 묵상하도록 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가을을 맞이한 모든 산을 보면 저절로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맺은 열매를 보면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심을 보기에 노래할 수 있지만 사람에게 위탁하고 사람들로 다스리도록 허락한 영역에 들여다보다 보면 불만과 짜증과 분노와 정말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의혹하며 의심을 갖고 대할 때도 우리 마음속에 참 많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레미야의 눈을 열어주셔서 사람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망하지 않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온 자연을 보며 기쁨의 찬양을 드리다가도 사람들을 보며 슬픔의 찬양을 드릴 줄 아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당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 이 시대에 하나님 이 추수감사주일날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여전히 영원한 신실한 그 성품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모두가 슬픔의 눈물 속에 소망이 있게 하시고 슬픔의 눈물 속에 다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